오늘 10월 17일 주일 설교는 더 나은 교회 생활을 위한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지역교회를 다니는 동안 나에게 이 교회가 맞는 교회인지, 다른 교회로 옮겨야 하는지, 또, 교회를 그만 나와야 하는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 지역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매 격주로 더 나은 교회 생활을 위한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세달 동안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며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사도적 교회에 대하여 공부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몸담고 계셨던 성도님들의 마음속의 격려와 당혹감 두 가지를 모두 주었을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속에서 보이는 교회 생활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고 밝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속하여 등록을 하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꿈의 교회, 아니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우리 교회 또는 다른 지역 교회들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도교회의 모습에 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두 가지의 요점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초대교회가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내부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 이러한 내부적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주된 사역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일곱 사람을 선택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러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문제점들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야만 한다 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기에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 것이라고 여기고, 따라서 다른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교회에서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 만약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을 포함한 교회 리더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어떠한 특정 구절들을 다루기보다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할 때, 꼭 홉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생각들과 제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전달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모두가 성숙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는 일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에 관해 몇 가지 다른 견해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무수히 전달을 받습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그레이 프레이스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지혜를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득과 실을 따져본 후 믿음 안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순종하여야 하며 그 위에 무엇을 결정을 하던 간에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선택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논리를 따른다면 기독교인들의 결정과 선택을 하는 방식은 비기독교인들이나 이교도인들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한 후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겪은 것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수많은 혼란과 불분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 그분께로 다가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에베소서 1장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 안에서 그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신성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었습니다. 셋째, 이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로 믿는 자의 몸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의미입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자의 공동체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서 각 지체로서 서로 교통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아멘. 넷째,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몸에 속하여 각자 다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로, 전도자로, 또 장로와 집사로, 교사로, 또 성가대와 찬양팀, 미디어팀, 재정부, 주방봉사자들,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충성됨을 요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 의지를 갖고 계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를 지역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호프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는 교회 사역이나 교회 안에서의 경험을 편안하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의 설교 사역이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은 시련과 유혹의 시기에 우리를 지속시키고 지탱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적 또는 내부적 혼란이나 소란들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역들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주님께 말씀드리듯 할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은 우리가 타락하거나 기독교 사역과 섬김을 그만두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은 오락가락하곤 합니다. 그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소명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나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그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각 부서의 임원들,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기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나 의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정직과 진실성 같은 도덕적 기준에서부터 친절함과 인내심과 같은 성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모든 방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게는 시간을 지키고 부드럽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할 것이고 교회 활동, 성경 공부, 기도회나 교제를 위한 모임들 또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사역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헌신적인 예배와 섬김에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또한 격려나 낙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교회 섬김을 위해 한 일들에 대해 다른 이들이 우리의 한 일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할 때 그들이 해주는 칭찬의 말들이 우리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에 목마른 이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하는 우리의 타고난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민함들은 그것이 진실이든 혹은 거짓이든 간에 우리에게 경이로울 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인기를 추구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만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언 29장 2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기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다툼 있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립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는 의견에는 그것이 오를지라도 뒤로 발을 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심지어 다른 이들의 실패하는 것을 보며
想想看，想想约翰福音第五章第44节，你们互相荣耀，却不求，从独一之神来的荣耀，怎能信我呢？渴望得到人的称赞和服侍的信心是相抵消的。我们侍奉主绝对需要一心一意。耶稣在约翰福音第八章29节说，那差我来的是与我同在，他没有撇下我独自在这里，因为我常做他所喜悦的事。这不应该被理解为我们应该麻木不仁，我们可以傲慢地不关心每个人的想法，并无情地无视他人的感受。然而，如果我们过分的在意别人对我们的看法，我们就会被误导。我想让你们知道哦，每个领导都会遭到批评。如果你认为每个人都因为我是牧师而爱我的话，那你就是大错特错了。我需要习惯的一件事，那就是遭到批评。我需要学习如何处理批评，不仅是为了我自己，也为了那些批评我的人。有一点要很清楚哦，我们不能取悦每个人，但我们需要造就每一个人哦。所以我们要注意，不要太过分的在意别人对我们的看法，或太注重我们的人气。再来，如果你要一个更好的教会体验的话，那就是要一起造就教会的身体。我们教会生活中最敏感的压力点是信徒之间的关系，细节可能不同，但是都是大同小异的。除了个人的冲突以外，一个人的想法，一个人想把事工带向另一个方向，但另一个人则想将事工带到另一个方向。人与人之间存在的偏好或者优先事项都有差异。分歧可能从教会的建筑设计中的任何东西，包括地毯或窗帘的颜色啊，或者是分歧也可能是对传教士的支持啊，或者在教会的活动啊，也例如食品的选择啊，甚至礼拜的顺序都可能会出现分歧。当然与所有其他的组织同样的人际冲突也存在，我们可能会觉得服从牧师长老或者是委员会的决定是懦弱的表现哦。当我们的感受或想法不被接受的时候，我们可能会感到不受到尊重。我们为自己辩护的欲望是强大的。如果我们的自我没有被十字架制服的话，我们甚至会被引诱误用圣经，警告批评我们的人，叫他们。批评这些警告批评我们的人， 在这种情况下，我们中间的一些人可能会觉得我们必须在每个问题上，每个争议上得胜哦。如果我们的计划不被接受的话，我们会非常生气，我们甚至会将小事理解为对我们声誉的攻击。因此，我们每一次都要按照自己的方式行事。当我们的愿望没有被满足的时候，我们会呼吁其他的成员，将会成员或者逼迫他们同意我们的意见哦。因此，将会的其他人会开始听到很多的议论哦。这些议论会有负面的情绪和。 带有负面的情绪和无意的闲话哦。如果情况变得更糟的话，我们会开始在教会里头分派结党哦。我们会分裂神的教会、基督的身体，这不是一个陌生的故事。哥林多教会分裂了，有些人说他们是保罗的，有些人说是亚波罗的，有些说是彼得的，有些说是基督的。 对这一些分裂，保罗这么说：基督是分开的吗？保罗为你们钉了十字架吗？你们是奉保罗的名受洗的吗？保罗说教会有纷争，有分党。相反的，保罗在格林。 其实，当我们对教会或教会的人感到不满的时候，我们施加压力，或者我们想要的，相反的情况可能会变得被动哦。因此，我们变得被动攻击性，两者都是不好的。我们通常是为了真相，为了澄清事实而为了自己辩护。同时，我们也不愿意将一些小事交托于主政。我们寻求优越感和控制权，而不是谦卑和顺服。这样的人就有一个例子，这就是这人就是在约翰三书第九节里，在教会中好为首的丢特菲。这些人他们坚持自己的观点，不理解为什么要以某种方式。 处理某种事情，或者他们可能不明白，有时候我们需要将为能解决的事交托给主，这也就是信心的等待的时候。这都是神的设计，他们的意图可能是对的，但是他们选择错误的方式来服侍主的身体。第三，为了避免这样的问题，我们应该建立团体的精神，团体的精神，这也就是笃信教会拥有多元化领导层的原因。这意味着虽然我是牧师，但我无法控制你或教会长老也不是独裁者，因为我们是一个，如果我们是一个大教会的话，可能会有长老会，来承担领导的角色。 但是我们的教会没有那么大，所以长老和执事组成一个委员会，讨论教会施工的各个方面，并做出决定。作为牧师，我没有权利独行，我不会推翻议会的决定。同样的，团体。 团体小组的成员也本着同样的精神一起同工，所有的成员都担任不同的角色和责任。让我给你们举个例子哦，例如会议的想法和做法可。 很可能有时候与我的想法和避免的，完了我在知识上并我虽然在知识上并不完美，也不称自己是最聪明的，但大多时候的某些方面的圣经观点，甚至可以比委员会里的多数观点还要好哦。我这么说不是带着骄傲或傲慢的，我这么说不是因为我是骄傲或傲慢的，我用我的时间和生命来研究圣经，并细心地考虑教会事工的方方面面以及教会的每一个人。我只不过花更多的时间和精力在教会的生活上，但是当委员会的成员拒绝或不同意我的想法的时候，我不会推翻他们的想法，我会同意大多数人的观点，除非他们的想法和观点是完全不符合圣经的。我作为牧师的角色，我的责任之一是等委员会的成员在经观点有长进，并且像我一样跟随耶稣。这是一种团体的精神，并且在我们事工的各个层面建立。如果你没有团体精神，你将在任何的教会中都会感到难受。所以如果你没有团体精神的话，你在任何一个教会都会受苦，因为如果你没有团体精神的话，你将是孤立的，那就是很困难的。当我们作为一个团体，我们一起服侍主的时候，我们常犯的错误之一就是当出现分歧的时候，我们威胁要退出，好像我们所做的在神的国里是没有意义的。我们必须明白哦，我们都必须经历与消极和挑剔的人一起工作哦。我们在服侍主的时候，即使是不愉快的经历，也必须是为他们和我们的利益哦。几年前我同一个牧师有这样的一种对话。这个牧师对我说，在礼拜日我不会打开我的电子邮件。我这么对他说，我会对他说，哦，这是因为你要在主日荣耀主吗？他说，哦，不是，是因为因为在 在因为在礼拜的中午，我都会收到一些批评的电子邮件，所以从这个经历，我可以跟你分享说，信徒的生活可能不一定都是一帆风顺的，有时候我们会遇到一些批评我们的人，严厉苛刻的批评，苛刻的要求。那这但是这他们这些苛刻的要求，苛刻的批评，意味着你就要放弃对神的工作吗？所以这都是所以我们也不要过于的在乎这些苛刻的要求或这些苛刻的批评，我们要坚持的一心一意的服侍神，按照神的旨意去服侍他。所以当我们作为一个团体一起侍奉主的时候，我们常犯的一些所以如果事情但是如果事情涉及永恒的真理，例如重要的教义或者道德问题的话，那么我们就必须警告这些批评这些批评我们的人的他们这样的批评的后果。如果这些人不悔改的话，那我们应该毫不犹豫地将他们开除会籍。例如罗马书第16章第17节，弟兄们，那些离间你们叫你们跌倒背乎所学知道的人，我劝你们要留意躲避他们。然而我很少听到说由于教会的教义或道德错误而分歧的事。教会分裂的原因通常是教会事工或者教会的计划、生活动或领导风格上的某些分歧，或基于个人的爱好或性格的人际冲突。或者有时候当我们热心的是奉主的时候，我们觉得被轻视、不被赏识或被误解。我们寻求正义，我们需要了解的是，有时我们会经历这样的待遇。错误的是，当我们想要报复所有冒犯我们的人，我们可能会变得咄咄逼人，或者我们远离所有的事物和人。与此同时，我们并没有将问题交托于主。我认为彼得在彼得前书第2章给仆人的教训，为我们提供了一些我们应该接受的相关教导。让我们读彼得前书第2章第18到23节。彼得前书第2章第18节，你们做仆人的，凡事要纯敬畏的心顺服主人，不但顺服那良善温和的，就是那怪僻的也要顺服。倘若人为叫良心对得住主，就忍受冤屈的苦处，这是可喜爱的。你们若因犯罪受责打，能忍耐，有什么可夸的呢？但你们若因行善受苦，能忍耐，这在神看是可喜的。你们蒙召原是为此，因为基督也为你们受苦，受过苦，给你们留下榜样，叫你们跟随他的脚中行。第22节，他并没有犯罪，口里也没有诡诈，他被骂不还口，受害不说威吓的话，只将自己交托那按公义审判人的主。 我们不都是神的仆人吗？如果我们的主按照他的智慧为他的目的把我们置于这种艰难的困境里，我们就不应该忍受委屈的苦楚吗？如果我们因过错而受罚，有什么好处呢？但是如果我们做了好却受苦的话，那岂不是因为我们忍耐和信实而荣耀主吗？再来我们看看我们的责任。作为一个身体的成员，我们都是神的国，我们都为神的国而共同努力。保罗在以弗所书第二章第十九到二十二描述基督的教会，这样你们不再做外人和客旅，是与圣徒同国，是神家里的人，并且被建造在使徒和先知的根基上，有基督耶稣自己为房角石，各房靠他联络得合适，渐渐成为主的圣殿，你们也靠他同被建造，成为神借着圣灵居住的所在。我们被建造成为神借着圣灵居住的所在，我们靠基督联络得合适，成为主的圣殿。这意味着我们每个人对神的居所或圣殿都是重要的。以弗所书第四章第十六节，全身都靠他联络得合适，百节各按其职，照这个体的功用彼此相助，便叫身体渐渐增长，在爱中建立自己。彼得前书第二章第五节中说了类似的话，你们来到主面前，也就像活石被建造成为灵宫，做圣洁的祭司，借着耶稣基督奉献神所悦纳的灵祭。我们注定要在一起的，每一个人都是灵宫里的活石。这是为什么我们所有的人都必须互相支持与加强教会。我们不应该是灵宫缺少的部分，这将会削弱整个建筑。所以我要鼓励大家积极的参与教会里的施工。所以如果你被呼召的话，那么就要响应这个呼召。我也要让你们知道，当我们造就我们的教会的时候，我们不仅是造就现在的这一代人哦，我们建立这神的教会的时候，我们也在造就下一代的信徒哦。以同样的思路，我们看到保罗在哥林多前书第十二章第二十五到二十七节，请大家翻到哥林多前书第十二章第二十五节到二十七节，第二十五节，哥林多前书第十二章第二十五节，免得身上分门别类，总要肢体彼此相顾。若一个肢体受苦，所有的肢体就一同受苦；若一个肢体得荣耀，所有的肢体就一同快乐。你们就是基督的身子，并且各自做肢体。所以这也是我们应该要有的态度，那就是我们当一个肢体受苦的时候，整个 身体都一同受苦，当一个肢体得荣耀的时候，所有的肢体都一起快乐哦。所以当我们在服侍的时候受苦的话，如果我们是如果我们是成熟的信徒的话，那这个时候就是神试炼我们的耐心的时候。同样的，那些不太在属灵上不太成熟的人的话，这也就是时候我们学习谦卑。所以受苦的时候都是无论给哪一个成员都是都是一个长进的机会。如果我们所见的，我们对教会的力量稳定和成长负责，是神把我们带到他自己那里的，然后他也将我们带到他的地方教会，我们有义务和责任维护既是基督的身体的信徒，既是神的教会。再来责任感也来自各种的来源，包括神的呼召，我们对神的爱或者是基督身体的重要性。在考虑了所有的这些之后，我会说基督身体的合一呼唤了我们对自己责任的意识感。无论我们做什么，决定什么或说什么，都必须造就基督的身体，而不是分裂它。这意味着我们应该看到我们在基督身体中的角色，而不是独立的。当基督的身体决定某件事的时候，其他成员之间也有共同的责任。在这个认识下，我们应该与牧师和长老一起同工。提摩太前书第五章第十七节这样读到：那善于管教教会的长老，当以为配受加倍的敬奉。那苦劳教导的人，更当如此。如果我们要保持教会的合一，我们就必须要祷告和为此努力，这也是我们的责任。有时候我们可能会发现我们之间的意见分歧，对于这个时候，我们应该愿意祷告并等候共识，并等候能够达到共识。如果做出了决定，基督身体就的成员就应该站在一起。意思是我们不应该不遵守规矩，我们在教会中不应该有这样一个被称为教会的老大的人，一个想要控制他人的观点偏好或所谓的信仰的人。一个人可能会引起问题，并且反对教会里所做的事。这个人可能会假装是为其他的人说话，好像这个问题不直接与他有关系。通过这样做，这个人不会面临这个 面临个人的风险。如果我们同意这个人的看法，那么这个人就会挑拨离间，他的行为就会像一个收集垃圾的人，他从一个人到另一个人收集个人的不满。如果我们不同意他的观点并坚持我们的立场，他就会退缩。这样的人可能是长期在教会里的人，或者给教会最多钱的人，或者是在社区中享有声誉的人，或者是有说服力能够拉拢他人的人，或者是配偶是教会中有影响力的人，或者在教会中被认可的人。我们可能认为只要安抚这样的人或跟从这样的人，问题就会迎面而解，但是最终的结果会适得其反。不幸的是，牧师总是在这种类似问题下的最先受害者。可悲的是，不成熟的人认为牧师是可以牺牲的，然而问题不会因牧师的离开而解决。牧师可能换了一个又一个，但是同样的人留在教会里。只有那些不成熟和不属灵的人仍然在教会具有影响的。无论谁当了的牧师，教会都会遇到同样的问题，历史将重蹈覆辙。当然，有必要的时候，我们必须有能力管教自己的成员，否则教会领袖否则教会的领袖将会有双重的标准，神的工作就会受到阻碍。如果你和牧师或者长老有问题的话，你们所有的人都要记住这一个圣经的原则哦，那就是提摩太前书第五章第19-20节，控告长老的臣子，非有两三个见证就不要收，犯罪的人当在众人面前责备他，叫其余的人也可以惧怕。如果牧师也可以受到责备和纠正的话，那么牧师也可以受到责备和纠正，但是在没有两到三个证人的情况下，对他们指控是绝对不可掉以轻心的哦。如果牧师和长老可以被责备的话，谁会认为教会其他的人不会受到教会纪律的附属呢？我们要担心撒旦在幕后的工作。如果撒旦攻击牧师不得逞的话，那么撒旦就会在牧师和会众之间制造摩擦哦。如果我们与牧师隐藏着摩擦并与他保持距离的话，除非他在道德或圣经上的错误，否则我们的属灵生活可能是不健康的。健康的信徒不可能不与他们的牧师健康的信徒不可能与他们的牧师保持距离哦。他们的牧师是根据圣经的教导传讲劝诫我们的人，他们是我们为我们祷告的人。此外，如果我们真的相信神是至高的，并且呼召他的子民做基督的身体，那么我们就必须相信同一个主已经任命他的仆人做我们的牧师或长老。底线是我们必须服从掌权的，除非圣经的明确观点受到威胁哦。即使在这种情况下，我们也必须保证我们没有错误的引用或曲解圣经来指责我们的弟兄哦。避免与其他的信徒发生不必要的冲突和怨恨有两个关节啊，那就是 谦卑和基督的爱。以佛所书第五章第一到二节，所以你们应效法神，好像蒙慈爱的儿女一样，也要凭爱行事，爱心行事，正如基督爱我们，为我们舍了自己，当作灵香的供物和祭物献与神。我们应该存心谦卑，个人看比别人更强。让我们加倍努力遵守保罗的劝告哦，即是用和平彼此联络协力保守圣灵所合而为一的心。这是以弗所书第四章第三节。凡却一样都会伤害基督的身体哦。每当我们试图放弃对主的事工和服事，和面对冲突和拼命的时候，我们应该牢记哦，我们现在处的位置是因神呼召我们完成他的旨意的，也就是建立基督的身体。我们大家都是一个团体，我们大家都要由神开始，也要由神终止。所以我希望两周后我会同样的讲这个关于教会里的体验于是后你可能不珍惜当下的一些事。我很多时候会说到那些已经不在我们教会礼拜的人的信件，因为我们笃信教会对这些人有了很大的影响，其中还有一个女孩在我们的教会在这里读书，并在我们的教会里头敬拜了一段时间。这个女孩发电邮跟我说，她很难找到一个像我们笃信教会这样的当地教会，所以我希望我们大家都能珍惜我们现在这个当地教会，为这个教会服事，建立每一个教会的成员。让我们低头祷告，感谢主，阿门。